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친교 시간 후에 우리가 친교실에서 평신도 설교반 공부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존의 어떤 목회자 중심 체제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바로 평신도 설교 문제입니다. 언제고 그런 때가 오면은 누군가 여러분께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후에 다루어야 할 문제겠지만 앞당겨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듯 합니다. 전반부, 총 10절인데, 5절 앞에 뒤에 5절인데, 전반부는,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는 그런 이제 얘기고, 그 이어지는 부분은 두 아들에 관한 어떤 비유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따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여기서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준 행적도 되겠고 가르침도 되겠고 당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는 듯 그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하며 그런 일들을 두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행동합니까? 어디서 나오셨는지요? 웬만한 백이 있지 않고는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은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배경이 어마어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든가 혹은 쫄아서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욕보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궁지에 빠뜨리려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만일 하느님이 보내서 그런다? 그러면은 이건 신성모독죄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죄를 사할 권리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신성모독죄라고 그래가지고 뭐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라고 하면은 자기 어떤 가족이라든가 뭐 교육부 정도를 말해야 할 겁니다. 대제사장처럼 어떻게 선택받은 그런 가문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교육 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장로들처럼 부와 권력이 굉장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대답을 내놓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근거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런 이게 있다고 해도 뭐 내세울 게 없고 그래서 걸려들 게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그들에게 되돌려주죠. 어차피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인정 안 할 테니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되돌립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답하든 걸려들 거를 알고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얼핏 이렇게 보면 예수와 이 유대 지도자들 간의 논쟁에서 이제 무승부 정도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유대 지도자이고 보면은 꾀를 내고 이렇게 이게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니까 사실 그들이 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 안 가르쳐줘. 나도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지 안 가르쳐줘. 이 이야기는 지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걸로 끝.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야 그래도 이게 뭔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냐?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질문을 가지고 왔던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되묻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다. 첫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더만 가서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일하러 갔다. 둘째 아들에게 너 가서 일할래?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난다면 안 갔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사실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라든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만 하더라도 성경 읽으면 전부 다 같이 읽었어요. 앞에 이렇게 스크린 나가다가 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 공동 성서 읽는 분, 개역 한글 읽으시는 분, 표준 세번역 읽으시는 분, 전혀 안 보시네, 성경을. 이 예전에는 대부분 개역 한글을 읽었습니다. 거의 90%가 한국교회에서는. 그럼 벌써 오늘 읽을 때 이거 이상하네 눈치챘어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읽는 개역 한글에 보면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너 일 좀 할래? 그러니까 예, 그러고 안 가요. 둘째 아들에게 너 가서 일해라. 싫어요. 그러고 가요. 오늘 읽은 거에 정반대가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뭐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뭐 궁금하지 않을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읽었다고 치고 이런 다른 해석이 왜 나오냐? 다른 사본을 읽기 때문입니다. 이 현존하는 신약 성서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위 그 사이나이리커스하고 바티카누스 그 시내산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 있어요. 둘 다 이제 서기 한 4세기에 나온 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칩니다. 근데 그 사이나이리커스 그 시내산 사본에 보면 오늘 표준 세번역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첫째 보고 가라고 하니까 싫어요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가고. 근데 바티카누스에서 보면은 가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고 안 가요. 이게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은 바티카누스를 보고 이 세번역이라든가 대부분 보는 영어 성경은 다 사이나이리커스를 이제 봐요. 이게 뭐 자세히 그 전문적인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볼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본을 취하든지 사실 비슷한 결론, 비슷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만이 설교 듣는 게 아니고 또 설교를 또 방송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개역 한글을 읽었다고 칩시다.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싫어요? 아니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들처럼 부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생이 그걸 뭐라 그래요? 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겠지만 일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부와 권력에 가난한 첫째 아들만큼은 못하지만 그래갖고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후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이 이어지는 해석에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첫 번째 아들에 해당하고 이방인들, 창기, 세리와 같은 게 이제 그 둘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죠? 두 개의 사본이 있는데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다 때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 이건 나중에 손본 거다. 왜 그러냐면 두 개의 하나는 좀 읽기 어려운 게 있고 하나는 쉬운 게 있다 그러면 읽기 어려운 데서 쉬운 거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넘어갈 때 어려움은 쉽게 고치지 쉬운 걸 어렵게는 안 만들거든요. 오늘 표준 세번역에 있는 것이 그 개역 한글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제 이게 좀 더 authentic, 오리지널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명을 하는데 싫어 안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후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겠다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유대 지도자가 첫째 아들이라면 회개하는 모습이니까 매우 긍정적이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만일 자신들이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비유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야 마땅하지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답했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냐? 첫째 아들이요. 뻔히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근데 그들은 말처럼 행동하지를 못했습니다. 비유의 마지막에 창기나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럼 무슨 권위로, 내가 무슨 권한으로 설교식이나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듣게 될 질문입니다. 평신도가 감히. 이런 질문은 본문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 던졌던 말, 그런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당신 신학교 나왔어? 교회 얼마나 다녔어? 이런 것들로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재보려는 그런 겁니다. 난 그런 거는 없지만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 아주 뭐 모범답안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에게 왜 신학교에 왔냐 그러면 꼭 하나님이 보내서 왔대요. 커뮤니언 미니시 목회 안수위원회 거기서 당신의 그 페이스 지원이를 갖다 말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페이스 그 저기 그 커뮤니언 미니시 거기 있을 때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죠. 당신 지금 하는 말에서 하나님 진짜 한번 빼놓고 똑같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만 들이대면은 설득력을 잃게 돼 있습니다. 나는 말하는 자신은 이해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권세가 하늘로부터다. 아, 말 자체야 그럴듯하지요. 비난할 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검증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어요. 이 사이언티스트들 좋아하듯이 verifiable facts 같은 게 없어요. 혼자 말할 때야 누가 뭐랍니까? 아, 내가 그래도 하느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존심이가 쓰잖아요. 이러면 참 좋은 거죠. 자긍심이 생기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떤 논쟁을 할 때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 이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 그만 하자는 거나 똑같죠.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교육 정도 신앙의 이력서를 제출한다고 그게 좋은 방법일까? 기존의 교회에서 평신도의 교육 정도가 아무리 높아도 신앙이 아무리 돈독해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대답처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정답일지 모릅니다. 책략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반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왜 내게 무슨 권한으로 설교를 하느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권한이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설교를 하는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일단 사람으로부터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원을 나온 것도 아니고 성서에 전통한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와 권력, 지위,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부와 지위와 권력이 우리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권한이란 결국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에는 비유에서처럼 말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가 밖으로 드러내어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결국은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게 뭘까? 내 속에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달란트라고 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달란트, 탤런트, 재능.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탤런트라는 건 내가 남보다 더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자신이 있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탤런트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그것. 다른 사람한테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 무엇,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온 것이고 하느님이 내게 준 선물입니다. 권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달란트, 나를 나되게 하는 그 달란트, 여기에 근거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느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올까? 위에서 옵니다. 하늘로부터 오고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는 그것이지만은 예수님 역시 자신의 그 달란트를 잡아내지 못했다면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면은,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면은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내 것을 살아내는 것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설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생각을 바꾼 사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달란트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호의호식하라고, 내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이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진, 남보다 더 가진 이것을 나만큼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달란트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소명,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평신도 설교가 가능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이기 때문에 내 생긴 대로 열심히 사는 것, 이거 달란트를 10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간증할 거리가 생깁니다. 비로소 설교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설교자의 자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교자가 사람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처럼, 백성의 장로들처럼 이 기존 체제에서 당신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존 체제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그런 집의 이데올로기에 일가를 가하는 예언자 모습입니다. 설교자의 자격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보물, 달란트가 그를 설교자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은 설교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날 내가 외딴 곳에 홀로 떨어져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할까? 기독교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할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내 경험, 내 구원의 이야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하는 것이 설교고 이것은 우리들의 권한을 넘어 의무이기도까지 합니다. 내가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엑사이트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